시편 11편에서 13편까지 보겠습니다. 이 11편, 12편, 13편은 다 힘들 때 지은 그런 시예요. 그래서 11편 같은 경우도 보면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움을 그렇게 구하는 시편이에요. 다윗이 다 지은 시예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어요. 뭐 어떤 어려움인지는 잘 모르지만 자식 때문인지 사울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어려움을 느끼고 또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로 도망간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였어요. 그랬는데 친구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친구들은 자꾸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도 좋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빨리 멀리 도망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힘들지만 그렇게 힘겹게 믿음으로 버텨나가고 있는데 친구들이 자꾸 멀리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더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친구들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주 복합적으로 힘든 거예요. 환경도 힘들고 믿음으로 버티기도 힘든데 친구들의 조언 아닌 조언도 지금 힘들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국가의 기강, 질서 이런 게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가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파괴된 상태, 의인들이 살기 쉽지 않아요. 선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버티기가 어려운 때예요. 이럴 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럴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법체계도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면 믿음과 상식이라는 것이 늘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보편적 이성, 그다음에 선한 양심, 하나님을 경외함, 이 세 가지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편만하게 있으면 그 세상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세상인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역사 속에 지금도 그런 거예요. 터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통치와 다스림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럴 때 의인들이 정말 살기가 답답하죠. 우리는 의롭게 바르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지 않으면 참 깝깝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적당히 아니면 그냥 정말 믿음을 따라서 고고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조차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사고에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내 기준을 따라서 살면 된다. 그렇죠? 저 여러분은 기준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세상의 다수가 기준이 아니고요. 세상의 흘러가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더 해야 되냐면 어려울 때. 어려우면 딴 생각 나기 쉽거든요. 힘들면 그냥 눈 한번 질끈 갖고 그냥 하기 쉬워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마음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진리 가운데 더 강하게 먹어야 돼요. 여기도 보니까 4절부터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래요.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 성전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실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래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세상이 불의하고 악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인생들을 통촉하시며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은 심판하시는데 의인은 감찰하세요. 여기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라는 단어가 이 성경 전체에서 요 11편, 시편 11편에만 있어요. 11편 5절에만 있는 말씀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럴 때 이 감찰이라는 단어는 어디 의인들이 똑바로 사는지 죄 짓는지 안 짓는지 지켜보자 이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표현할 때 지금 이 단어를 썼어요. 굉장한 단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세요. 그럴 때 그것은 어디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게 실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살겠다. 큰 사랑을 따라서 살겠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6절, 7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악인은 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예. 여호와께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세상에 다 터가 무너졌고 질서가 무너진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악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인내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한 샘물처럼 솟아오를 수 있다면 그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샘물들이 샘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그래요.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세상이 되니까 1절이 이제 배경이죠. 12절은. 그리고 4절도 보면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러면서 또 8절에 보니까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는 악인이 처처에 횡행한다. 근데 이게 12편에는 어떻게 보면 1절, 4절, 또 7절이 배경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런 세상의 특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보면 거짓, 아첨, 자랑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저희들이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아첨하는 건 왜 아첨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아첨하고 또 보니까 자랑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말은 그냥 잘난 척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큰 소리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세상, 불의한 세상,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착하고 바르게 살고 사는 사람들은 살기 힘든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우리의 기준이 선명해지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세상이 다 흉악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지대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요. 시험들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로 옮기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안전지대도 안 옮기셨으면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넘어지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못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옮겨주셔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옮겨주셔서 기도할 소망이 있게 되었고요. 찬송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뭐 다는 아니지만 정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날 데려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이 있고 저 뭔 소리를 하시나 목사님이 또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시. 그럴 때 없으세요? 그냥 아 이렇게 자다가 천국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 들 때가 있잖아요.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들은. 아무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이게 젊은 사람이든.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우리 교회 꼬맹이들한테. 너네 인생이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어떤 애들은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섯, 여섯 살짜리 애들. 그럼 깜짝 놀래요, 제가. 그게 또 말을 알아들어? 그러면 힘들대요, 애들도. 여러분, 애구어른이고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면서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들 때 그 힘듦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정말 극복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늘 힘들고 어려운 그 그냥 이렇게 외줄 같은 데만 걸어간다면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인생이라는 그 한자가 생자가 소가 외길을 간다라는 소우자에다 날일자 하나를 놨잖아요. 소가 외길을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절대 쉽지 않아요. 쉬운 삶이 없어요. 그런데 소가 외길을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로 옮겨두시지 않으면 여러분 소가 외길을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힘들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는 길이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좁고 협잡한 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안전지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땅의 나그네 삶에도 공고할 때 그 공고함 가운데만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쉼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절대 절망 가운데 끝까지 내어버려 두시질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지대로 옮겨두신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세요. 순전한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신실하시지, 하나님 날 절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지,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날 인도하실 것이지,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이 세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잖아요. 이 세상은 없어져요. 이 세상은 유한하지가 않아요. 진짜 마지막 때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바둑을 두시는 분 아마 어저께 깜짝 놀랐을 거예요. 뉴스를 보고. 사람이 기계한테 졌대니까요. 그 전에 영화에 나왔던 얘기예요.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놓고 스스로 다 하게 해놨는데 그 만들어진 로봇이면서 인간 같은 것이 주인을 못 알아봐요. 이 주인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걸 컨트롤을 못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 영화로 나왔는데 진짜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아, 진짜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사람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기계한테 져요. 그럼 끔찍한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놨어요. 스스로 해봐. 이렇게 길을 주고 정보를 주고 그랬더니 그놈이 사람을 이겨먹는 세상이 됐어요. 무섭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구나. 그런 걸 느끼죠.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큰 낙을 두고 살수 없어요. 이 세상에 큰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만큼 절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낙을 얻고자 하는 만큼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들인 만큼 아마 마음의 상함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땅에 둬서는 안 되고 자꾸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우리가 의지할 데가 어딘가, 바라볼 데가 어딘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곳이 어딘가. 여기는 그냥 여행 중이에요. 나그네 삶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터예요. 우리가 쉴 곳이 있어요. 영원히 쉴 곳이 있어요. 그곳을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요, 끊임없는 절망, 낙심, 괴로움, 번민, 고민 때문에 힘들 거예요. 어딜 봐도 그래요. 절대로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평화, 절대적인 가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절대 얻지 못합니다. 그건 하늘로부터만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이 이 땅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는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지금이 그럴 때잖아요. 곳곳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 수는 없죠.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빼앗길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시편을 보면 고민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서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시가 이제 13편이에요. 극심한 고통. 환경도 고통스러운데 뭐가 고통스러운 거냐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통 중에 절망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꼭안 들으시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정말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고통이 힘든 게 아니라, 아, 이 고통의 끝이 어디야? 이 절망의 끝이 어디야? 이 힘든 시간의 끝이 도대체 어디야?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가 않을 때, 그때가 사실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터널을 좀 지나가고 싶은데요. 터널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가 사실 힘든 거거든요. 시편 13편도 그런 어떤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근데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지금 그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의 늪 같은 터널 같은 데서도 시편 기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 그런 얘기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또뭐 응답하라 199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래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어두움 때문에 다 칠흑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예, 우리말에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고 절망 가운데서도요. 기도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돼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눈이 떠지고요. 미래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우리의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영혼의 눈을 밝히소서. 내 믿음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비루한 세상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줄기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그 눈을 떠야 돼요. 이 눈을 안 뜨면 같이 어두워져요. 같이 비관적이고요. 같이 절망하고요. 같이 낙심하고요. 같이 불평하고요. 같이 원망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는 거예요. 답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위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힘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하나님, 붙잡고 계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밝은 영적인 눈으로 살길 소망하는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면 늘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부정적인 분들이 많아요. 공통점, 기도를 안 해요. 아는 건 많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부정적이에요. 아는 게 많으니까 판단력도 있고 정보력도 있고 분석력도 좋아요. 다 맞는 얘기 같고 똑똑한 얘기 같아요. 근데 부정적이라니까요. 기도를 안 해서. 성경만 봐도요, 부정적일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너무 이렇게 부정적이다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하세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소망의 빛을 보는 거예요. 긍정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는 가짜고요. 그렇게 해서 갖는 거는 바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이지. 자꾸 내 스스로를 자꾸 셀프 컨트롤하고 그러는 거는 그게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를 바꿔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그게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러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고 나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줄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같이 긍정적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소망으로 살자. 여러분, 다 같이 자면요, 아무도 못 깨워주잖아요. 누군가는 깨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영혼의 담을 힘들 땐 다 잘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지쳐서. 그런데 누군가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보초를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파수꾼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도의 불침번을 갖고 잠을 깨우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제 나중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막 스스로를 야단친다고요. 왜 낙심하냐, 이렇게 야단을 쳐요. 그럼 그 훌륭한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깨워야 돼요. 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깨워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렵건대 또 하나 인정하는 게 있어요. 내가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이유,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고통 가운데서도 좌절해서는 안 되는 이유. 4절 말씀을 보면,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기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 원수들이 우리 이겼다라고 떠들어대는 거를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절망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절망했다 그랬더니 저놈이 이겼다고 날뛰는 꼴은 보면 안 된다고요. 사탄이 쾌재를 부르는 걸 보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그 등을 돌리면 안 돼요. 사탄한테 빈틈을 보여주면 안 되고 등을 돌리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무기가 뒤에는 없잖아요. 싸우라 그러지 도망가라 이런 거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사탄이 기뻐할 만한 일인지 사탄이 절망스러운 일인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기뻐할 만한 일은 안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영혼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요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비관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서 나는 오직 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행위대로 갚지 않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해서 갚아주시는 그 인자하심,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예, 고난 가운데서 갑자기 확 바꿔버렸어요. 잠에서 깨어난다 그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의지한다 그러고 그러더니 내가 구원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는 아주 위대한 모습으로 나오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예, 이 모습이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정말로 훌륭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편 11편, 12편, 13편은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은 시들이에요. 현실의 문제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있는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난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문제 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끝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봐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큼 갈 수 있어요. 보이는 것만큼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보면요 거기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절망을 보면요 절망에서 끝나요. 그래서 저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안목이죠. 안목.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거기를 봐야 거기까지 가요. 그걸 안 보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맨날 헤매는 분들은 그 끝을 못 봐서 그래요.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적지를. 우리 영혼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면요 늘 방황하고 살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힘들죠.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그러니까 이 뭐 절에 갔다 교회 갔다 그러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 산 갔다 저 산 갔다 막 그러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 이런 마음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저 믿음의 끝자락에 서 계시는 주님을 딱 바라보면서 성경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딱 하는 거예요. 푯대를 향하여 점을 찍고 사는 인생이에요. 뭘 해야 되지? 이러고 살면 힘들어요. 점을 찍고 살아야 돼요. 난 절로 갈 거야 이러고 가야 돼요. 난 저리로 가야 돼. 그러면요 이렇게 좀 바람도 불 수 있고 힘도 들 수 있지만 글로 가요. 근데 그 점이 없으면요 자꾸 방황해요. 세월 허송하죠. 세월 허송. 참 세월 허송 않고서 이게 쭉 가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즐겁지 않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딜까 이걸 생각하면요 잘 갈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게 되길 정말로 축복하고요. 그렇게 가기를 여러분 늘 마음에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똑바로 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누가 뭐라 그러든 어떤 문제가 닥치든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또 부모든 형제간이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똑바로 가겠습니다. 주님께 가겠습니다. 뭐 이래서 저랬어요. 잘해서 저랬어요. 그 다 어릴 때 하는 얘기예요. 쟤 때문에 그랬어요. 그건 어릴 때 하는 얘기잖아요. 쟤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실 수 있으시죠? 예, 여러분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